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잘 그 보살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우리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우리 때로는 데려다 주기까지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물론 자기가 별로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분들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선해지겠다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대로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의식, 할례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육신에 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십계명이 열 가지의 서로 다른 계명 같지만은 사실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의 별개의 행위 같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담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 결과,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함도 남을 의식하거나 나의 명예나 자만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의 자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전반부 18장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처음 보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반대 급부를 기대하면서 남을 도와준 것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곧 헤어져서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냥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고 나중에 직접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은연 중에 대접한 나그네는 하필이면 하나님과 그 사자였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어떤 군사님이 정말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주 생생하지만은 정말 그 믿기 어려운 그 기적 같은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은 두 사자들이 소돔으로 떠나는 것을 배웅하러 나가고 있는 동안에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8절 19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함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뭐 특별히 잘나서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만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뜻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그 딜레마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성경에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본보기 모델 케이스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에는 불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도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쁜 사람들, 악인들만 골라서 벌하지 않으시고 소돔 고모라 성 전체를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은 보통 개인의 한 사람의 처벌로 끝이 나지만은 고대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바로 연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전번 시간에 그 초롱성 여리고성에서 대승한 이스라엘은 아주 별볼 일 없는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연대 책임, 또 단체 기업. 참 이거 사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필요 악인 것입니다. 보츠백 한 사람이 밤에 근무 중에 졸아서 전 부대원이 몰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이 끝나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변호사가 잘못해서 악덕 변호사를 들으면 변호사 전체에 대한 그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또 한국인 그 몇 유학생의 타락은 모든 유학생의 그 명예를 추락시킵니다. 한 한국인의 잘못은 전 한국인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애당초 사람들은 우리들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으로, 수도원으로 숨을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아미시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따로 살고 있지만은 의로운 사람 몇 사람이 타락한 전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는데 사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없이 변호사 없이 일방적인 판결을 내리시기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변호사가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은 변호사답게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잘 펼쳐나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부당하오시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질문에 부딪히지 않으신 분은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엘샤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신하가 황제에게 나가서 간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하고 노염을 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당하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 뭐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분은 주제 파악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우리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이니까 오늘은 설교가 좀 지루하니까요. 제가 앞부분을 말하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 부분을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한전 앞에서 촛불 켜기, 또 불도자 앞에서 질하기, 또 아시는 거 저는 많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수준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이죠. 저도 그런 편에 좀 속하는데 그래서 저 백목사가 저를 참 그럴 때는 얄미워해요. 말하는 사람의 논리가 딱 부러지면은 듣는 사람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비록 그 말이 맞기는 맞아도 말이죠. 이 아브라함 어찌 생각하면 좀 불경스럽게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한테 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에게 누가 따지고 설득한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참 지루한 본문인데 시작은 50명에서 했는데 이제 계속 깎아내려옵니다. 그래서 30절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 저는 협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 몇 명? 10명으로 낙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말은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내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보십시오. 감히 그리고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좀 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겁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10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지 50명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깎아내려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산전 수전 다 겪은 그 노련한 장사치가 상대방 갖고 놀면서 하는 짓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만큼 이런 아브라함의 그 발언 수지나 하는 행동이 저는 좀 지나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주 순진한 장사꾼처럼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그가 하지 않더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의인 몇 명이 살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답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대화를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예로 들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해도 된다고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협상은 하나님과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강청기도 협상, 졸르고 별짓 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돔에 의인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한 그 오늘 본문은 잘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우리 현대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성경을 읽던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참 혼란스러워서 그 자기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엘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감히 충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랍비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 창고에 사과 한 바구니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썩는 사과에서 나는 그 독특한 냄새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바구니를 살펴보고 정말 사과가 썩고 있으면은 그 바구니를 버려야지 그러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딸에게 감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딸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는 날 보고 늘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좋은 사과하고 썩은 사과하고 같이 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만일 그 사과 중에서 반이 좋은 사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에는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교육을 시킨 것을 딸이 그렇게 빨리 배우고 나한테 따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처럼 혼란스러워 하겠니? 아니면 대견스러워 하겠니? 그리고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내 말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수업을 하지 않겠다. 이때 수업 시간에 늘 농담이나 하면서 강의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던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귀중하다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몇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랍비는 한 번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학생이 이렇게 빨리 자기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에 만족하면서 아주 미소를 지었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한번 읽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 있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자기 논리를 질서정연하게 펼치면서 부모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상기시킬 때 그 자녀를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성장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협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과를 버리려던 여인이 자기 딸의 성장을 기뻐하듯이 아브라함의 성장을 대견하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커서 말이죠. 시원이 보고 늘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가르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어디 놀이터 같은 데 가서 8살 이하 공짜 그러면 9살인데 8살이라고 우깁니다. 야 공짜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이 9살이야 9살 9살 엄마는 나보고 거짓말하자고 그러지 말고 급할 때도 하면 자기가 먼저 거짓말해. 근데 그랬을 때 애들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따지는데 그 아이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12장에는 아브라함 참 좀 초신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는 그 간급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소돔 속에는 그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습니다. 어찌 마음이 어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던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감히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 가죽을 벗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이 맑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심으로써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유지됩니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아, 잘 됐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소돔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로 포착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일부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이처럼 멸망을 면하려면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1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하고 도망가지 말고 우선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운명은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가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의 우리의 크리스천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우리의 저지른 죄를 낱낱이 들춰냅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단을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죄는 물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재방송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과연 I am not guilty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마음속으로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은 죄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땅히 지옥에 갈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에게 속한 자이니 그래서 나를 믿고 따랐으니 그 죄를 사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 외에 다른 변호사는 없습니다. 입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